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 이상의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부활주일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씩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활주를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주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주는 물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헤아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활주일에 이것을 단순히 기독교의 한 행사로, 이벤트로 우리가 지나가서는 안 되고 과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이 바로 이 부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좀 긴 여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과거로부터 현 미래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미래로부터 과거로 올라가는 성경 속의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놀랍게도 천상의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천상의 광경은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한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는데 그 천상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광경이 요한에게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천상의 그 실상을 보여주신 것은 1세기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처럼 1세기에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현실의 그 가혹한 고통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 모든 고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바라봄으로써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상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곳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서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이상한 광경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라이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구원자 다윗의 후손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좌에는 사자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천상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두 생물, 사자와 어린 양에 대한 기사를 보는데 여러분 이 보좌에, 천상의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사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에서는 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를 사자가 아닌 어린 양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어린 양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어린 양에게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거기에 있는 24장로가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왜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왜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 어린 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계시 속에서 나타내실 때에 어린 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냥 요한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경에서 모형으로 가르치신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도 나타내고 있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야 구약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 죽으심이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오지 아니한 것,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사건으로 사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단지 자기의 스승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도망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유월절 의식의 그 어린 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그가 유월절 어린 양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어린 양으로 나타내고 있는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로 고달파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땅, 바로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의 규례를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양식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을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유월절 의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희생의 제물로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피를 집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유월절 의식의 핵심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에 임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지시사항을 엄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항은 또 한 가지 사항은 이 일은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가장들이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제사장의 지위를 허락하시고 왕적인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월절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도록 하는 의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매년 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사용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의 모든 장자를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이 예수님이 오시기 13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아주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 의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의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이 유월절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속죄의 희생 제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의 희생 제사가 드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희생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사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희생 제사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했던 이유는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대속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희생되는 희생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희생제사가 필요했고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한데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었고 그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덮여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죄를 위한 한 제물로 드리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준비하신 진정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희생제사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분을 통하여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를 믿음으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은 인간의 죄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지만 또한 그 죄는 죄를 짓는 모든 죄인들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오염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불결해진 우리의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고소하고 죄의식은 우리의 삶을 불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고 이 죄책감은 끈질기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는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얼룩을 어떻게 깨끗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깨끗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와 아울러 정결케 하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믿는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게 될 것이고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무엇으로도 깨끗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능력이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아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참으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노라고 우리의 양심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희생의 제물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기는 거룩한 고기였습니다. 이 어린 양의 고기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준비할 때부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자기의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일주일간 그 양과 함께 지내면서 그 양이 어떤 흠이나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했고 그것이 완전한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았을 때에 이 양의 고기는 함부로 버려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워서 먹었고 남은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 다 태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고기가 거룩한 고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밤에 이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음날 애굽에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애굽에는 온통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에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 죄악의 땅에서, 종된 땅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유를 향하여 그들의 삶의 여정, 거룩한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우리에게 성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도록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찬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믿는 자들이었고 믿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 모였으며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육신을 위하여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을 가지고서는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이 거룩한 고기를 먹으면서 힘을 얻고 죄악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 의식의 모든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으로 그 몸을 먹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이름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의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요한처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주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하여서 거룩한 성도로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